성경의 신구약을 막론하고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인이요 아버지신 또는 신랑이요 마청이신 주님께 현실의 삶을 언제나 신뢰하고 의탁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세가 어떤 것일까 때로는 고민하게 되고 또 응답에 대한 확신에도 기복이 심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은데 어제는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우리의 감정의 차이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대해 당부하신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가르치신 기도도 있고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사도들로 통해서 가르치는 기도가 또한 여러 형태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신약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의 옥중에서 자신을 끝까지 보조하고 협력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이기 때문에 더욱 애정과 확신이 담겨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성경 이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받은 기도의 응답을 증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신앙의 성패가 이 기도의 삶에서 좌우된다고 해도 크게 빗나가지 않은 것은 주님의 역사 없이 우리 사람 스스로가 할수 있는 영적인 일은 없다고 하는 것과 죄덩어리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이 늘 적시적소에 필요한 능력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도 함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아직도 복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지 않고 살고 있다면 자신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도와 함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응답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오늘 복음 속에 있고 생명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는 성령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런 확신이고요. 같은 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는 예수도의 중보의 은혜로 오늘 나는 또 우리는 믿음을 부지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죄 없이 애매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웃는 낯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의 처지가 아무래도 바울 사도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하는 감사와 고백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임을 믿고 같은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바울과 같은 확신과 기쁨에 찬 천국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4절,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바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실까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일반적인 은혜는 평화요 기쁨입니다. 바울 사도는 애매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으로 오히려 예수께 갈 것을 고대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이거나 내가 그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빌립보서 1장 23절. 적어도 이 고통스럽고 불편한 감옥이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산다면 기쁨은 보장된 것이고 죽어도 그런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면서 경계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그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억지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자연스러운 것이 기쁨입니다. 바울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당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쁨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거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당부는 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은 믿지 않은 불신자라도 얼마든지 기분 좋아하고 감사하는 것들은 세상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당초 그런 것이 구원이라면 불신자들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근본적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한 사죄와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이르도록 사라질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과 감사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불변하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서두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의 절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복음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게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나은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구하는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 교제가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져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다고. 우리의 몸이나 형편이 IMF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또는 몇 주 동안이나 해나 달을 볼 수 없는 풍랑 속에 있든지 건강치 못해서 늘 연약하든지 사업이 잘 안 돼서 위기를 당하든지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히 서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고 그것은 사라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사실이 그저 고맙고 신기하기만 한 헤아려도 헤아려도 그 은혜를 찾을 수가 없어서 감격하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16절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나 자신과 여러분 각자 비교해 볼 때 바울보다 못했다면 못했지 결코 더 나은 것은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바울이 이런 긍휼과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것에 감사를 갖는다면 우리는 바울보다 더 큰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육신의 삶이 어떤 입장에 처해져도 이 일만 생각하면 저 목언저리에서 눈가에서 뜨거운 그 무엇이 소산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같이 포악했던 사람이 이방인들까지도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아량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5절에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참아주신 사실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연의 인간적으로는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감을 삭히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거슬리는 사람들조차 불쌍하고 가련해서 위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관용의 사람이 되고 이런 주님 때문에 성격도 삭히고 분감도 죽이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가까이 하시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든지 당연히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어떤 조건에서도 잃을 수 없는 주님의 사죄와 용서,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을 충만히 가지고 그러한 관용이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므로 주께서 더욱 가까운 사람들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6절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기 위한 자세와 기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는데 염려할 항목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당부하신 염려하지 말라 한 항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염려하지 말아야 될 항목들을 주님께서 거론하는 것들만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을 위하여, 마실 것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입을 것을 위해서, 키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빠진 게 있습니까? 결국 염려하지 말아야 될 항목들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에 관련된 모든 미래까지도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당부에서 본다면 우리 삶의 주변에 어떤 것도 염려의 대상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야 염려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염려는 어울리지 않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가면은 저 사람 정말 옷 입은 게 희한하다 흉볼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치 맞지 않은 옷을 걸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염려라고 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염려의 이유로는 부적합합니다. 대신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에 비례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겁니다. 여기 늘 하는 기도가 있다면 또 보다 간절한 때에 그 형편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긴장된 일을 위해서는 때로 심호흡을 해야 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호흡은 늘 의식도 못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다이빙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힘업을 착 하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게 간구 같은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면은 간구는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숨을 평상시에 쉬다가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일을 위해서 번지점프로 해도 그럴 거예요, 아마. 겁나기 때문에 크게 한번 들이쉬고. 자, 심호흡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간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뒤따르고 있는 오직은 두말할 필요 없이 뒤의 연결되는 내용만이 방법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을 오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비교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힘겹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힘겨움을 인해서 찡그리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주님께서는 어떤 절망스러운 어려움에서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불평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고 싶지 않은 기도의 자세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닙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면 자신만만하게 감사로 다가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면서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감사 없이 불평을 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웃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그에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그분의 손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의 또 다른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기도가 향기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하반절을 보니까 책들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염려조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의 응답의 모습을 바울은 미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7절입니다. 여기 그리하면은 역시 앞에서 이미 지적한 부분을 전제로 받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도 더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뭡니까? 그 기도한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더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로는 최고의 또는 최초의 응답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부터 하나님은 평안케 하시고 고요케 하셔서 보다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가치 기준이 흔들려서 상황을 바로 판단할 수 없게 되는데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흔들림 없이 바른 판단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준비를 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예배에 빠진다든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예배 빼먹는다든가, 이거는 육신적인 준비만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육신적인 준비는 뭐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함으로써 지식을 내가 습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준비는 육신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공부했던 것과 문제가 같아지는, 이거는 공부하는 스스로는 절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나온 것들이 다 틀리다. 불신자는 뭐랍니까? 재수가 없었다, 운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육신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할 것을 다 함으로써 실력과 기회를 함께 보장받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준비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시도록 그런 자세로 시험 준비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날밤을 새면서 공부하니까 나는 결국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면 시간을 뺏기고 뺏기는 건 뭐 뺏기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런 자세 가지고 기도해서는 그런 자세 가지고는 시험 쳐서는 안 돼요. 불신의 사람들은 어떠냐? 그들은 하나님께 버려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 만나고 좋은 걸 가든 그거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만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런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의 천국이 또는 기도의 응답이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이기보다는 자신의 변화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환경도 뒤집으시고 바꾸시기도 하시지만 보다 근본적인 역사는 우리 각자의 중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이 곧 생명이며 영생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역시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환경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기도에 오늘 응답을 바울이 적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나를 더 강하게 통치하고 단속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천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천국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옳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창세기 26장 2절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그리고 여기 거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창세기 46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상반된 명령을 주십니다. 꼭 같은 믿음의 사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른 명령을 주고 있다고요. 그러나 이러한 서로 다른 명령은 이 세상의 형편의 변화 때문이고 보이는 것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기준을 둬서는 안 됨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갈등해서는 안 되며 교회당 속에서만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유치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 유치한 논리를 신앙의 사람들이 잊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산다면 세상에서도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당 안에서 예배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 6절 7절에 그랬는데요. 분명한 약속을 들으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많은 신앙한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든 영화나 연속극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 내용에 빠지고 몰입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연속극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면 모든 것을 중단하거나 마무리해놓고 어김없이 TV 앞에 앉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함을 보면서 역시 인간의 거짓됨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쓴 시나리오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주인공이 절망에 빠지면 함께 운다고요. 그리고 어김없이 그 시간은 지켜요. 연속극 시간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약속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연속극을 보듯한 그런 애절함도 확신도 기쁨도 없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유치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을 왜 의심하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확신이 없느냐고, 기쁨이 없느냐고. 이 예배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연속극을 보는 것보다도 예배는 더 애착이 가야 됩니다. 제 말이 지나칩니까? 그런데도 어떤 바쁜 일을 빨리 해놓고 연속극을 보려고 하면서도 예배에 늦는 거나 빠지는 건 예사로 여긴다 말입니다. 어찌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보다도 기도하는 사람 자체를 먼저 보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기도의 내용 아무리 호화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뭐라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리가 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그러잖아요.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짜증스러운 얼굴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내면의 깊은 심연에서 주님의 보효가 있고 그 감사와 기쁨이 어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구별된 모습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절망을 당하면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대체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없으니까 지난해나 이거 교회당 다닌다고 해도 하나도 다를 게 없더라. 그러려면 뭐 하려고 교회당 다니노?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응답도 우리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첫째 응답이에요. 갑자기 하나님 뭘 뒤집어 주는 게 아니에요. 폭풍처럼 우리의 주위를 휘젓는 어려움 속에서도 염려는 불신자의 몫으로 알고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를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